오늘 에스라서 맥잡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뒷부분에 맥잡기를 하겠다고 이제 하고 벌써 이제 두 번째 맥잡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 유다 사람들의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그런 은혜 가운데서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이 뒷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등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그 책들을 여러 차례 이제 읽었을 것입니다. 저도 뭐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책 많이 이제 읽었지만 사실 이렇게 맥잡기 강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교사들의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알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 이 뒷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끝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7장에서 이제 8장 말씀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1장에 이제서 보듯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 제국에 살고 있던, 처음에 이제 바빌론이었고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 바빌론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 그 포로된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런 그 귀환을 허가하는 그런 그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제 초대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런 그 사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지어지려고 하니까 외부에 있는 특별히 피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합쳐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제 극심한 반대에 이제 부딪혀서 결국은 한 10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다시 다리오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한 5년, 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간 지 한 20년쯤 되는 그 해에 결국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내용, 또 완공이 끝나자마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다,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20년 성전 짓는 일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라고 한 사람이 드디어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에스라서는 약 8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다. 처음에 20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그런 백성들이 성전 짓는 내용, 그게 20년이고 그로부터 60년 이제 점프해서, 그래서 에스라라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미 이제 성전을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이제 완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주고 또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일을 책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그 맥잡기 7장하고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라라고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유다 땅에 어떻게 부흥을 주셨는가, 에스라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예비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7장, 8장을 읽었고 또 지난 두 시간에도 1장부터 6장을 이제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읽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이게 보통 사람의 그 글이라면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 12지파 모두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그 디테일한 그런 모든 그 사항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주시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까지 이 안에다 명기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사랑해 주시는가, 또 대한민국의 교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에스라 7장에서 이제 8장을 읽었는데 7장에서 이제 8장에는 중요한 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손 이런 구가 나오는데 이게 7장하고 8장에만 6번이 나옵니다. 7장 6절,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 하면 에스라라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빌론 그 선조가 바빌론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가서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겸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다른 그 기존 성경에는 학사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좀 오역입니다. 영어에는 분명하게 스크라이브 이렇게 해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걸 보존해서 남기는 사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돌아온 이 시점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렇게 필사가 돼서 구약 성경의 정경 작업이 다 그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온전한 그런 그 정경의 기록을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 1세나 이민 1세 2세인 거예요. 이미 이민 1세 아버지가 잡혀갔고 그렇죠? 할아버지나 누가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민 2세로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글쎄 제가 뭐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 정도가 돼서 왕에게 나가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왕한테 뭐 요청을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왕이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마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나이가 한 5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 1500명 한 2000명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데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서 정경 작업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말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이런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여기 나오는 그 유명한 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단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그 당사자 역시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에스라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명한 그런 서기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걸러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히브리 말에도 능통해야 되고 많은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도 역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했을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 역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가서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영어로는 프라비던스, 예, 그리고 우리말로는 돌보심 아니면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하나님이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 다음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고 또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하고 8장에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손. 그것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에스라서 7장하고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겸 서기관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BC 536년경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516년쯤 되었을 때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니까 대략적으로 BC 456년, 457년 요쯤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여기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는 1세도 있고 2세도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닥사스다 1세였을 것이다. 이 사람은 언제 통치를 했냐 하면 BC 465년에서부터 424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에 나오던 그 왕도 똑같은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이방인의 왕이 아닥사스다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제 60년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60년쯤 이가 시간이 지난 이런 시점에 60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해서 여기 돌아간 지 그냥 80년이 된 이런 시점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유다 땅이 좀 이렇게 회복도 되고 예루살렘 뭐 이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거기 돌아간 5만 명 이상의 그런 그 포로들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겸 서기관을 일으키셔서 그를 유다에 이제 보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도시가 있고 그러면 외적이 침입하지 않으려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또 이렇게 물자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낙담하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주시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유다 땅에 돌아온 그 사람들만 고통을 겪었냐? 그게 아니고 처음에 20년 성전 완공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60년 동안 엄청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만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마귀에서 이제 계획이 되고 그게 실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년 동안의 그 일은 또 우리가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절이 되고 그리고서는 거기 열 지파는 피가 섞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고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바빌론 이런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서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점이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그 근방에 이제 돌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부흥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그런 그 영적인 부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태어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서기관 겸 그 제사장을 이 유다 땅으로 이제 보내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위얼 스미 목사님 그 글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놨어요. 아,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다. 그게 가정이 되든 아니면 교회가 되든 뭐 직장이 되든 아니면 나라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 지도력 아니면 지도자다. 이집트 탈출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집트 탈출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지 않았으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재판관들을 리더로 보내주시고 또 이제 왕정시대를 열기 전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리더를 보내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나중에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좋은 그 리더들을 이제 보내주게 될 때 그때 어떤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얼스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도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영어로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이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커다란 차이, 좋은 차이가 되겠죠. 이런 좋은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경우도 하나님 어떤 국가를 강하게 하시려면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어떤 국가를 약하게 하시려면 약한 지도자를 주세요.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 하에서 이렇게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지도자를 이제 뽑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국민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리더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너무나 훌륭한 그런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 뭐 친일파니 뭐냐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지도자가 아니다 이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비열한 자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간절히 간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의 계보가 7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이제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맨 밑에 이제 가서 보면은 5절에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16대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뭐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거 보실 수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뭐 1대, 2대, 3대 이런 내용 안 들어있어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대 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단은 한국말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16이라고 적어 놓은 거지 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기 상에 가서 보시면 에스라에 있는 그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냥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에스라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맨 끝에 올라가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몇 대 이렇게 해서 쭉 거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 가문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제 이걸 기록하면서 왜 이걸 굳이 기록했는가? 본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 안에 가서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 얼마나 유명해요. 그렇죠? 비느하스라는 사람,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이런 그 백성 중에 이 어떤 여인이 이방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동침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하니까 가서 칼로다가 창으로다 이 사람들 찔러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 무궁토록 제사장 직무를 허락해 주신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 이제 나오는데 좋은 가문이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 좋은 가문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시작이 이제 될 수 있지만 어찌되든 이걸 쭉 에스라가 지금 기록한 내용은 뭐냐?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이 제사장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시고 그래서 결국 에스라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 과거의 제사장들처럼 본인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조상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조상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지난 70년, 75년 동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룩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두 세대, 세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이제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와 여러분이 선조가 되잖아요. 또 우리 밑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밑에 또 손자, 손녀가 있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줄 이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가 본인 자신을 6절에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비상한 그런 머리를 주고 이게 서기관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뭐 예를 들어 레위기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몇 글자가 있는 거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기관이 될 수 없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지금 서기관인데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모세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런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이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학자입니다. 기독교계 무슨 신학자 이런 거죠. 학자예요. 그런데 에스라 같은 이 학자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이방 나라 왕에게 가서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도시를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다수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세상 일하고는 이렇게 벽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학자인데 지금 여기 에스라는 학자들이 보통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학자인데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답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죠 한 1500km 되는 그러한 그 이 여정을 네 달에 걸쳐 갖고 그래서 이제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익숙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읽고 나서 이 유다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유다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시겠다는 그와 같은 그 계획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게 돼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이런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아마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평민이 나가서 왕한테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이 페르시아 그 땅에서 어떤 뭐 고위공직자였든지 아니면 높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돼서 왕에게 나와서 요청을 했고 왕에게 요청한 것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돌아올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왕은 고레스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80년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왕은 아닥사스다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스라는 어떠한 능력의 소유자였냐. 10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이나 그 유다 땅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냐?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냔 말이에요. 아마 포로 생활로 이제 가게 될 때, 쫓겨나게 될 때 제사장이든 아니면 서기관이든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구약 성경 그 두루마리를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으로 가지고 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는 그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그러면서 서기관이 돼서 이거를 복사해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내가 살던 땅에서 1500km 떨어진 그 땅으로 강제 이주를 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만주 땅으로 강제 이주를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성전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희생예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제사장도 있긴 있지만 제사장들이 있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도 할 일이 없어요. 레위 사람도 할 일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되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성경 말씀 읽거나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아예 예배당이 없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80년, 90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한 지가 약 70년 됐고 그때부터 이제 80년 지났으니까 지금 150년이 된 거예요. 150년. 150년 동안 성전도 없고 희생예물 드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주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율법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구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이제 금요 예배 이제 드리는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섯 분인가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여섯 명이면 우리 교회 12년 전에 시작할 때 8명이었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아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이거 숫자를 세보니까 야, 12년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하고 어쩌면 이렇게 모습이 똑같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예,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도 한 12년 지나면서 어쨌든 8, 9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되고 예배당도 다 짓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 에스라의 부흥의 핵심이 뭐냐? 성경과 친숙한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부흥의 핵심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어떤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사랑침례교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교회다. 그래서 그 안에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또 육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배워야 된다. 뭘 배우냐? 하나님의 율법. 율법을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구한다고 하는 건 성경책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사서 읽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읽는 거. 그렇죠? 구한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오듯이 성경책을 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읽고 암송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 편지를 줬는데 12절 13절에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고 이렇게 아니 그 당시 페르시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을 뭐라 그래요? 왕들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마저도 에스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그 왕이 인정을 했으니 그 에스라라고 한 사람이 그 바빌론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판 그런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씀만 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행하며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실행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그 이름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아닥사스도 왕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 경건하게 살는 거, 배운 거 이런 모든 거를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읽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지식이 생기는데 이 지식이 생기는 가운데 뭐가 같이 함께 해야 되냐.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바이블 빌리버의 전형이 에스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하면서 성경신자,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거기 특징이 뭐냐?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운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고 알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실행하는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선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33장 10절, 말라기 2장 7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중요하냐? 백성이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가서 가르치는 것 외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 성경 이게 요 한 권의 책 이렇게 있어서 늘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일이 손으로 써서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걸 회당에서 읽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집에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만한 쪼가리 하나 정도는 가질 수가 있어도 그 비싼 두루마리를 어떻게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어, 집안에. 그렇게 결국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같이 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무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그 책에서 말씀들을 읽고 가서 보니까 명료하게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루마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명료하게 낭독을 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료하게 읽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기근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과거 저 같으면 저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아니면 열 세대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배우고 그 다음 세대가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느헤미야 이거 에스라 이런 거 쭉 공부를 하면서 요 근래 이제 위열심 목사님에 써놓은 이란 그 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정말 이 위열심 목사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강해를 하고 설명을 잘 해놨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해놨어요. 이미 그분은 2년 전인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기 전에 그 위월십이 그거 주석 성경 같은 거 요 정도 되는 그런 거를 깨알같이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적어 놨는데 이거 적어 놓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존 파이퍼도 마찬가지고 존 메가더도 마찬가지고 또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틴 로이드 존스 또 한국 같으면 우리 김남준 목사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글을 남겨 놓은 거예요. 또 우리 킹잼 성경 진영에는 좀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크만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있어서 기록들 다 이게 남겨 놓았기 때문에 후대에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견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가서 보면 너무 어려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데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그 이 주석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주석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주석이 뭐냐? 길이라고 한 사람이 써놓은 주석이에요. 길. 존 길이란 G-I-L-L. 언제 사람이냐? 킹잼 성경이 나오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킹잼 성경이 나오던 시대. 킹잼 성경이 나오던 그 시대에 주석을 말 그대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벽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그런 그 주석을 그 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뭐 칼빈주가 있고 뭐 알미니언 이런 게 없어요. 신학이 없던 시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그냥 명료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여기 영어 같으면 예를 들어 데이라고 하는 게 데이 댐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한 문장 안에 데이 댐 뭐 이렇게 막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떨 때 그들이 저들을 했다 이렇게 좀 달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려면 결국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야, 한 400년 전쯤에 존 길이라고 한 사람, 또 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P-O-O-L-E 이런 사람들, 또 매튜 헨리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이런 분들이 이런 적어놓은 것 같은 그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런 그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참조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가르치고 그럼 또 그게 다음 세대에 또 전파가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라라고 하는 이방인 왕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7장 11절에서 28절을 통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그 다음 유다 백성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반역을 하니까 누굴 사용해?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을 사용해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70년 있다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명령,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듯이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다리오라는 그런 왕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 그렇죠? 6장 1절에서 12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닥사스라라고 하는 그런 왕을 사용해서 에스라가 요청한 것들을 이 왕이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립니다. 11절에서 12절, 25절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느냐. 에스라가 요청했어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니까 에스라를 돌아가려는 그 포로들의 리더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역에 자기의 사신으로 삼는, 어느 면에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26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7장에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에스라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예 죽여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 아닥사스라 왕이 커다란 그 권세를 부여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식으로 아니면 뭐 조선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왕의 총애를 받은 거죠. 그렇죠? 왕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이 나오면 죽여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을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인품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출중한 거를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허락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였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여기 14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12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실질적인 두루마리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이걸 가지고 갔고 또 바빌론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 율법 두루마리를 에스라가 가지고 간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을 이제 돌아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지금 짓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포로들, 이미 돌아간 80년 전에 돌아간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간, 그러니까 돌아갔으니까 돌아간 그 포로들도 1세대는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8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세대가 지금 뭐 이렇게 도시를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니 너희가 같이 돌아가서 그래서 도시를 건축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 하도 외세가의 침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짓는데 짓고 나서 결국은 도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건축하는 걸 이제 마무리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약 5만 명이 이제 그 안에 명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한 80년쯤 지나갔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번엔 남자가 한 1,500명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마저 건축하고 정벽을 쌓으라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과 내 왕국에도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에스라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한 몇 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444에서 445년경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돌아와서 결국은 50 며칠에 걸쳐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일이 느헤미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스룹바벨 여기 돌아와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아주 초라하지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왔어요. 뭐 애를 쓰는데 그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한 10년쯤 또 지났을 때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또 다시 포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3차례 걸쳐서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을 해서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막는 이런 일을 하는 내용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다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거든. 그래서 짐승도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 조서도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그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게 되면 그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물자를 줘서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고 도시 재건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양을 얼마까지 해라. 얼마까지 하라는 그 양까지 다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하고 비슷한데 그 당시에 이미 2500년 전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말라. 그 지금 교회가 지금 면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아 이렇게 면세가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도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받고 편지를 받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 내용이 27절에서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여기 7장 27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드디어 에스라가 1인칭이 돼서 자기의 글로다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다. 그 전에는 3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기록을 한 거고 여기 7장 2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했다 이제 1인칭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어요. 돌아가도 좋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제 30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들을 모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명쯤 모으냐? 한 1500명쯤 모으는데 정말 이거 미미한 숫자죠. 그런데 한번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80년 지났어요. 그럼 15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냐? 바빌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럼 벌써 다섯 세대고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한국말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 지금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과 그다음에 글과 그다음에 성경 이런 걸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섯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500km를 걸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왕국의 정부의 관료가 됐단 말이에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이미 80년 전엔 그래도 한 5만 명쯤 간다고 나타났는데 이번에 1,500명뿐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20절에는 귀한 자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하기 위해서 이 리더들을 뽑아요. 2절에서 14절 몇 명을 보면 18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18명이 집안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얼마를 확보하냐 총 1,515명을 확보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여자들하고 아이들 나오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 한 3,000명이나 4,000명쯤 되는 그런 무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80년 전에 스룹바벨 당시 귀환할 때는 5만 명에다가 여자, 남, 아이들 이거 다 따졌으면 모르긴 해도 한 20만 명 돌아갔을 텐데 이제 한 3, 4,000명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18명의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3절에서 15절 거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 명단을 가서 보면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던 그 사람들 거기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2차 포로교환 때도 돌아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갔냐?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1월 1일에 들어갔다 그래서 1월 1일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1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4월 한 10일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4월 10일. 그래서 1월 1일에 바빌론 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하바 강에 도달해서 8장 15절 31절 가서 보니까 거기서 4월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4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에스라가 가서 살펴보니까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지도자들을 뽑아갖고 레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몇 명이 모집이 되냐? 38명의 레위 사람들이 모집이 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 220명이 이제 추가로 이제 모집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에스라가 아주 아름다운 걸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자, 2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달이고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적들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이걸 다 지키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인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왕에게 군인을 보내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24장 30절 이제 24절에서 30절 가면은 거기 12명의 제사장들에게 이 페르시아 땅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명은 이제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면 은이 650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톤 정도 되는 거다. 25톤. 아시겠죠? 그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그릇 금그릇이 8톤 이렇게 이제 되니까 뭐 마차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걸 다 싣고 가는데 12명의 그 제사장들 그다음에 그 맡은 사람들 임명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끝까지 이걸 지키고 가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거든 무게 다시 달아 갖고 너에게 맡긴 그대로 내가 다시 회수할 거니까 그거 너희가 맡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2절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월 1일에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바의 강에서 이제 금식하고 1월 12일 날 다시 이제 그 강에서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얼마를 걸었냐? 1,50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 한 세 달 반 정도를 열심히 걸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달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아무리 이게 길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 34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맡겨놓았던 이런 모든 그릇들 다시 세는 내용, 무게를 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5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안에 돌아갔던 그 포로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 귀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헌물을 12개, 죄헌물을 12개,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12개씩 이제 드리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계속 들었던 거, 그 예루살렘 거기 돌아가서 성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감개무량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에스라와 그의 무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 거기 그 도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 왕이 보내준 편지, 그래서 왕이 나를 위임했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에스라 이 7장하고 이제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 옆에 있는 관리들이 왕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집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 그런데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시즌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